예, 오늘은 이제 추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시편 30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30편 말씀은 이제 그시 시작 부분에 보면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낙성가다. 그래서 이 성전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어디로부터라는 말은 명기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는 내용들을 보면 아마 다윗의 삶에 큰 위기와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위험 위기로부터 다윗을 끌어내셨고, 그래서 다윗의 원수들로 하여금 다윗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큰 위험, 위기에서 끌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내가 그런 위험, 위기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영육간에 많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세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여기 세올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을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세올에서 끌어내어서 다윗을 살려주셔서 이제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3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막의 그 사망의 문턱까지 아마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소울에 이제는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갈 것 같았는데,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셔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는 이제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다음에, 4절에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 다음 5절에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분의 거룩함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그의 노여움, 이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렇지만 그의 평생,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큰 위험 속에 떨어졌고, 그리고 자기가 영육간에 큰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이 무덤과 소울에 내려갈 뻔했던 이런 큰 위험은 왜 주어졌겠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노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노여움을 나타내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그분의 노여움을 나타내셨고, 그 노여움 때문에 다윗은 큰 위기,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여움, 이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고 이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에는 우리들의 집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정말 울음이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때문에 아침에는, 자고 일어나 맞이하는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노래해라,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도대체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을 도전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6절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좀 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 다윗의 삶에 형통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형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 자신이 내가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죠? 결국 다윗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윗도 형통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7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다윗은 그 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6절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산은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잘못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때 주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노여움입니다. 주님의 노여움은 무엇이냐?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시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은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주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셨을 때, 주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셨을 때 다윗의 삶,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다윗의 삶에 엄청난 위기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8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이거는 뭐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결국 죽으면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이제 죽게 되면 그 몸은 진토로 돌아갑니다. 그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10절 말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이제 11절에 다윗이 형통,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노여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슬픔을 상징하는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이라는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12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12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셨는가?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목적이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이제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더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제 앞으로는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왜 고통을 당했나? 다윗에게 찾아온 그 고통의 뿌리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자기 과시, 영적인 자기 신뢰.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다윗도 이 잘못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우셨고, 그때 다윗의 삶,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다윗의 삶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다. 그리고 이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다윗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침묵하지 않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는 이 고백을 이 시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30편은 이제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오늘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시편을 통해 마무리를 짓는 것,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21장, 이제 구약성경 641페이지입니다 이제 자막이 나오겠지만 우리 성경을 먼저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여기에는 이제 다윗의 삶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든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가 이제는 나 흔들리지 않을 거다 라고 고백할 만한 형통함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무엇하게 하느냐? 이제는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요압 장군도 만류하는데 다윗이 물러서지 않고 결국 숫자 셀리게 만듭니다. 숫자 셀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약 한 110만 명의 군대가 있고 그리고 또 유다에는 약 한 47만 명, 그래서 한 157만 명 가까운 군인들이 있다 라는 숫자가 파악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인구 조사했을까요? 왜 인구 조사했겠습니까? 내 밑에는 160만 명의 대군이 내 밑에 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이 위대한 나라를, 이 강한 나라를 내가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말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바로 이 위대한 나라를 내가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연단받았던 다윗도 노년에 형통했을 때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죠. 이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 말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자막이 나올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8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간구합니다.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노여워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벌을 주셨느냐? 18절 말씀,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자막의 1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내리셨죠?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어.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같이 고난받죠? 그것은 이 교만함, 이 안일함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해 7만 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행할 때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니까 이 천사가 하늘과 땅 중앙에 있는데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칼을 어디로 향했느냐?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고통하게 하십니까? 이 벌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이제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18절 자막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가드에게 선지자 가드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해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지금 천사가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말씀을 받은 다윗은 큰 대가를 지불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결국 삽니다. 사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6절 말씀 이제 자막에 나올 텐데 이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니까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인상적인 것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소위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막. 그리고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성막과 모세 때부터 있었던 성막과 번제단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니고 기본산당. 나중에 솔로몬이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던 그 기본산당에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시기를 기본 산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 말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불로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칼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28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는 결국 무슨 내용이냐? 다윗은 이후에는 어디서 제사를 드리느냐? 기본 산당이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칼이 무서웠기 때문에, 천사가 갖고 있었던 그 칼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자막이 나올 텐데 22장 1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는 오르난의 타작 이곳은 타작마당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에서 시편 30편은 성전과 관계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제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불로 응답받은 다음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이스라엘의 바로 번제단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이곳을 솔로몬 그의 아들 때 세워질 성전을 위한 그 부지로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기본 산당이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그가 무엇을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시편 30편을 통해서 보면 그가 무엇을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앞에 기본 산당 왜 가지 않았나? 여호와의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칼, 그 칼을 다윗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가 무엇을 고백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성전이 세워져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고백했겠습니까? 여호와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분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 드리는, 예배 때 드리는 것은, 지난 한해 동안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또 우리 성도님 개인도 참 험한 세월을 우리는 보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연초부터 수많은 그런 재난들이 나라에 일어났고, 급기야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대표되는, 어쩌면 참 아직도 이해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이땅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참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도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참이한해 동안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이 우리들에게 이렇게도 밀려왔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바로 다윗. 다윗이 형통할 때, 다윗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리지 않는 상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세웠는데, 그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나는 내 힘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 거대한 나라를 내가 세웠다, 자기 과시와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셨고, 다윗의 삶에는 엄청난 위기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왜 한국 땅에,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형통함에 젖어서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다,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한국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한국 사회는 기적을 창조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다 라는 이런 교만함, 이런 자기 과시, 이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저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들도 끝이 좋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참제 주위에 잘나고 위대했던 사람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 끝이 좋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중간에 화려했던 사람들 많이 있지만 끝이 좋았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 산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형통함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영원한 상같이 세우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영혼 속에, 그삶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끝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산같이 강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삶의 고통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지난 한해 돌아보면 뭐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뭐 큰애가 군대 가기도 하고 또 집에 우리 부모님들이 편찮으시기도 하고 교회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들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우신다 할지라도 그 위험 속에서, 그 잘못,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들의 춤이, 우리들의 그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배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시금 형통함이, 기쁨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주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편 30편 12절 다시 보시면 시편 30편 12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는 잠잠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침묵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수능시험 치고 막 이러면 때로 마음이 무거운 게 뭔가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 들어주시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을까? 정말 도와달라고 어려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조금만 살만하고 형통함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했는 것처럼 교만하고 안일함과 자기 가시와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는 우리들.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잠잠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삶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는 삶 회복하라고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다윗이 범했던 잘못, 내가 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교만과 안일함과 자기 과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마음을 쏟아붓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고통,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이 하나님 굳게 붙잡으면서 주님, 저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한 번의 새로운 날,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 앞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침묵하지 않고 입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앞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서, 저는 정말 소망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도 끝이 좋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끝이 좋게, 곧 끝이 좋게 해주십시오. 이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중간에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주님 보시기에 끝이 좋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